하나님 말씀 디모데 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6장 9절 10절 제가 읽을게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들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늘 티칭은 부자가 되는 사람들에게 조금 미안한 내용인데요. 지난 시간에 5절에 나오는 신앙을 빙자하여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아이덴티파이 했는데 우리가 거짓 교사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신앙, 우리의 표현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신앙을 빙자해서 다른 사람에게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부자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어야 될 사실이 있다라는 거래요. 9절과 10절이 목사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는 메시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부자가 아닙니까? 문맥에 보면 10절에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이런 표현이 있어요. 돈을 사랑함 때문에 그 결과 믿음에서 떠났대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원래 믿는 이들이었구나. 9절 10절의 문맥은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주는 메시지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9절 다시 볼게요. 우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이 헬라어 동사가 재미있습니다. 이 현재형으로 쓰여 있는데 헬라어 동사 현재형은 항상 늘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부하려 하면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데 마음을 두고 있으면 필연적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정석이다 그러는 거죠. 동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상. 그래서 오늘 부를 추구하는 것과 관련한 어떤 원칙적인 것을 짧은 시간이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부를 추구하면 이것을 알고 부를 추구해야 돼요. 필연적으로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필연적으로. 어떤 유혹에 빠지는가? 시험과 올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 시험은 미끼, enticement, 미끼로 바꾸어서 이해해 주시고요. 올무는 the trap으로 바꾸어서 이해해 보세요. 부의 추구는 필연적으로 미끼와 덫에 걸린다 이런 뜻이에요. 자, 물고기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낚시 바늘을 덮고 있는 개지렁이 아니면 번데기나 쌀 겨나 콩이나 이런 것을 갈아서 으개어 만든 그래서 뭉쳐서 낚시 바늘로 끼인 물고기 입장에서는 개지렁이만 보여요. 아니면 떡밥만 보여요. 그래서 숨겨져 있는 낚시 바늘을 보지 못하고 그것만 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단어가 시험과 올무를 걸리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고기로 일러스트레이션을 쓰면은 그것을 확 낚아채게 되어 있다. 누가? 부하려는 욕망이 있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물고기가 자기 앞에서 낚시 바늘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듣고 있는 특밥이나 아니면은 개지렁이만 보이듯이 부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미끼이고 덫인 것이 보이지 않는다. 무슨 위험이 숨겨져 있는지 보이지 않는다. 제가 자랄 때는 그 쥐듯이 사각형으로 된 쇠 그물로 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열려 있어서 장치가 되어 있으면은 안에 들어가면은 이 입구가 내려와서 닫히는. 그래서 생포를 했어요. 요즘 짓은 강한 스프링으로 만들어가지고 중간에 치즈를 놓은 상태에서 아침에 가보면은 쥐가 찌그러져 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쥐덫을 놓아서 잡고 난 다음에 이 녀석을 처리해야 됐어요. 요즘은 친절하게 그냥 원샷으로 옛날 것이든 지금 것이든지 쥐덫 안에는 뭔가 하나 걸려 있어요. 중간에 스프링으로 된 것도 이렇게 보면은 중간에 치즈 같은 게 놓여 있고 옛날 저희들은 뭐 치즈 같은 게 아예 없었으니까 생선 대가리를 놓을 때도 있었어요. 저 기억에 쥐는 그것만 보여요. 부하게 되고자 하는 이 의식이 그 개인을 사로잡고 있으면 이 부가 가지고 나에게 끼칠 혜택, 멋진 삶, 그것만 상상이 되지 이것을 내가 소유하고 난 뒤에 아니면 소유하는 과정 가운데 불이익으로 작용하게 될 것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이 불을 만들기 위해서 불의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았을 것이에요.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어쨌든 부라는 내가 설정해놓은 성공이 만들어준 이 달콤함이 훨씬 크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생애를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삶을 하나하나 주님께서 평가하시고 그것을 리뷰하실 때 내가 생각했던 그 인생이 성공이 아니었구나라고 놀라게 되는 거죠. 그것이 다음 표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이란 뜻입니다. 왜 어리석은 욕심일까요?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하는 형용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해로운 욕심 했어요. 어떤 면에서 어리석은 욕심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만족은 부자 되는 것과 상관이 있다. 그런데 실상은 알고 보니까 부자가 돼서 많이 소유하는 것과 진정한 만족은 상관관계가 없더라. 참이 아닌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다는 거죠. 많이 소유하면, 많이 가지면, 많이 확보하면 진정한 만족을 줄 것이고 행복감도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잘 살았다고 인정될 것 같았는데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리석은 욕심이고 왜 해로운 욕심인가? 이 욕심이 혹시 그런 적이 있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먹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신체 그 특정 부위에 건강을 망가뜨리는 것으로 기여한 어떤 것. 요즘은 비타민C를 많이 먹어야 되는가? 어떤 강의에 들어보면 많이 먹어라. 아무리 먹어도 뭐 괜찮다. 또 어떤 곳에는 부작용이 있다.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해로운 욕심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내 마음 가운데 뭔가를 desire, 간절히 바라서 그것을 했어요. 추구해서 나는 맞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을 원한 만큼, 들이킨 만큼 나를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해로운 욕심. 그것이 돈과 관련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그리고 이 위치에 오르면 오를수록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가치관 설정을 해놓고 우리 삶 가운데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지 아니하면 목자의 음성 따라 내 삶이 운행되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을 추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 내 마음 가운데 평화 없어요. 분주하고 치열한 경쟁 가운데 뭔가 손에 잡으려고 애를 쓰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지휘하시는 잠잠한 평강이 없어요. 불안해요. 경쟁하지 아니하면 뭔가 도태되는 것 같고 나 빼고는 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뭔가 비밀을 가지고 이룬 것 같고 나 자신만 도태되는 것 같아요. 10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많이 들었습니다. 돌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헬라어로는 돈을 사랑함 이것이 한 명사입니다. 돈이라는 단어와 사랑함 헬라어로는 사랑함이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아가페라는 것도 있고 여기서는 필라, 필로스, 좋아함 이런 뜻이에요. 필로소피, 소피아를 좋아함 이런 뜻이죠. 그게 철학이에요. 철학한다는 것은 지식, 소피아 이것을 좋아하는 삶이에요.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많은 시간과 생각과 포커스가 돈과 관련되어 있어요. 돈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말을 해요. 돈과 관련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나의 모델이고 돈을 만드는 재주를 발휘한 사람들이 나의 롤모델이에요. 그것이 크리스천이든지 크리스천이 아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돈을 많이 소유하고 그 과정에 불의를 했는지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과는 상관이 없는 역행하는 그런 수단을 통해서 돈을 만들었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 말로 꼼수를 좀 써서라도 속력을 내어서 이 정도의 소유를 만드는 40대 중반인데 그렇게 돈을 만들었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돈을 좋아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이 돈 자체는 중립적이에요. 그리고 유통수단이고 사회 존립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돈을 사랑하면 그때부터 이 돈이 힘을 발휘해요. 제가 아까 돈이 중립적이라고 그랬죠. 무슨 뜻일까요? 돈이라는 것은 수단이에요. 어떤 자체로 도덕성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칼이 한 자루 있다라고 생각해봐요. 칼이라는 것 자체는 도덕성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부가 그 칼을 가지고 과일을 깎을 수도 있고요. 또 외과 의사가 그 칼을 가지고 수술을 집도할 수도 있어요. 살인범이 그 칼을 가지고 사람을 찌를 수도 있어요. 칼 자체는 도덕 중립적이에요. 칼 자체가 도덕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좋다, 나쁘다, 악하다 그렇게 말 못해요. 누가 그 칼을 치느냐에 따라서. 근데 칼을 사랑하게 되면 칼을 사랑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칼잡이, 무사. 칼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늘상 칼을 차고 다니고 칼을 사용하고 갈고 그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빨리 날래게 움직이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깨어있는 순간 그의 생각 가운데에서 그리고 만지작거리고 그것을 무릎 옆에 두고 자기도 하고요. 그 칼잡이는 필연적으로 많은 피를 보게 되어 있어요. 일반 사람보다. 이 칼은 중립적이지만 칼을 좋아하고 사랑하면 다른 차원에 넘어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 계속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사람이 나중에 무언가를 창출해내요. 자기 자신이 변화된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요. 대표적인 경우가 사도 바울인데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자기 자신도 변모되어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은 삶을 추적해서 뿌리를 내려가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있어요. 많은 악을 추적해서 뿌리를 내려가 보니까 뭐라고요? 일만 악의 뿌리가 뭐라고요? 돈을 좋아함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는 것이 바로 당신이다. 이런 말이죠.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한번 바꿔보고 싶습니다. You are what you love.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당신이다.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나의 열망. 그것이 만약 돈이라면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이 돈을 만드는 과정 가운데 나의 꿈을 완성시키는 그 과정에 무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필연적으로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잘못 설정한 그 가치관 때문에.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 손을 뻗어서 이 돈을 가지고 싶어하는 강렬한 열망을 가진 사람은 뭐라고요? 이 우리 성경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도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고 이것이 더 좋습니다. 이것이 원문적인 뜻이에요. 손을 뻗어서 이 불을 쥐고자 하는 stretching out for something 이런 뜻이에요. 계속 그것을 잡고자 하는 이 사람은 필연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에서 떠나 내가 고백한 이 믿음에서 이 떠나면서 방황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찔레와 가시나무가 있는 그 숲속을 지나가면서 상처 하나도 안 받고 생채기 하나도 없이 나온다? 거의 불가능해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를 수밖에 없어요. 내 목표를 이것을 가지는 것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불을 가시는 과정 가운데 필연적으로 슬픔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표를 낮추면 행복감이 올라간다. 목표를 낮추면 왜 행복지수가 올라갈까요? 무리해서 은행에서 모기지를 아주 큰 비율로 내어서 집을 근사한 집을 샀다고 합시다. 그 집 들어갈 때마다 또 그 집 구조가 주는 여러 가지 혜택으로 인해서 행복감을 느끼죠. 그것이 2년 가는 사람,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2개월까지는 제가 이해를 해요. 한 2년 동안 계속보다 와, 문 열고 들어올 때마다 와,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 아무리 좋은 차도, 아무리 좋은 집도요, 한 2개월 정도 느려요. 근데 그때부터 2개월 정도 지나면, 만약에 은행 모기지를 높게 받았잖아요?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 샀다고 해봅시다. 1년 지났는데 모기지가 부담이 된다든지, 아니면 시장 가격이 내가 원하는 돈을 만드는데 기여하지 못하잖아요? 그때부터 이 집은 행복의 원천이 안 됩니다. 내가 무리한 거예요. 이것을 목표를 낮추어 잡았다면 훨씬 내 마음 가운데 평화와 감사와 만족감이 있었을 텐데 높게 올려 잡았기 때문에 이 집을 볼 때마다 편하긴 한데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12장 주님께서 주신 이 예화 하나 읽고 메시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으로 가보시죠.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때 라피는 유상상속 같은 미묘한 법적 문제를 율법 규정에 따라서 해석을 해주고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고 어떤 말씀을 가르치니까 랍비라고 생각하여 중재를 부탁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한 사람이 어떤 위치인지 어떤 관계인지는 잘 모르지만 14절 15절을 볼 때 아, 이 사람의 내면을 우리 주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탐욕이 지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간파했어요. 자,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 나오는 비유는 사람의 생명이 진정한 만족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듣게 되는 성공한 인생의 모습이 그 근거가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음 일러스트레이션을 예화를 든 겁니다. 16절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을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이 영혼은 진정한 나입니다. 곡간, 곡식, 물건 이것은요. 내 영혼을 지금 내 육신이 담고 있는 진짜 나를 기능하게 하기 위해서 먹어주고 마셔주고 입혀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육신이 죽으면 영혼이 분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나는 하나님 보시는 진짜 나는 영원한 존재는 진짜 자아는 영혼이에요. 근데 이 부자는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어서 이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 내 영혼이 진정한 만족을 누리는 것으로 이해했어요.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하다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영혼이 너무 초라해요. 이 세상에서는 진짜 부자인데 이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와 어떻게 저렇게 성공했지? 정말 사람이라면 태어나서 저렇게 한번 누려봐야지.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초라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진정한 자가 하나님 앞에 부요해지지 아니하고서는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나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소유와 상관이 없이 나를 지으신 그분이 나를 행복감으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과 이 과정에서는 소유가 많아지기 때문에 편리함이 더해져요. 차에 앉았을 때 추운 겨울에 차 실내가 춥잖아요. 근데 엔진을 켜는 순간에 뒤에서 동선이 깔려 있어서 30초 만에 따뜻해지는 그런 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차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그래서 부자가 되면 그런 차를 살 수가 있어요. 부자가 되어지면 편리함이 확보돼요. 육신이 편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진정한 만족감하고 연결이 안 돼요. 편리함을 진정한 만족감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잘 산 삶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위해서 불의한 선택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길이와 무게는 단위가 다릅니다. 그렇죠. 키가 175, 몸무게가 72. 키와 몸무게, 다른 단위예요. 건축수수가 개차량을 잽니다. 시합을 앞두고. 그래서 그 사람이 미들급이냐 라이트급이냐에 따라서 최대치의 몸무게가 있습니다. 건축선수에게 가장 개체량 달 때 중요한 것은 키로수, 몸무게예요. 그때 이 사람이 몸무게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는 키는 괜찮잖아요. 몸무게를 재는데 와가지고 키를 들이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척도를 재려고 할 때 내 영혼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 있는지, 영원한 나의 부요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부요한지는요, 내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그거예요. 내 영이 어떠한 상태로 준비되었는지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기준이에요. 무엇을 육신적으로 얼마나 많이 누렸는지. 개체량을 달고 있는데 그 가서 저는 키는 충분하잖아요 주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부를 추구하고 영원한 부를 추구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방식으로 진정한 만족을 확보하는 그런 은혜가 매일매일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